2. 17살 되던 해, 서기 11년. 이 무렵에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항하는 반역에 가담하려는 심각한 동요가 일어났으며, 특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심하였다. 이윽고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강한 민족주의자 분파가 생기게 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열심당 사람들은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치적인 반란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온 한 집단의 조직원들이 갈릴리에 도착하였고, 그들은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나사렛까지 왔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 그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였고 많은 질문들을 했으나, 그 당에 참여하는 것은 거절하였다. 그는 가입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 충분하게 밝히기를 사양했으며, 그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에 있는 많은 그의 젊은 동료들도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영향을 주었다. 마리아는 그를 설득하여 참여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민족주의자들을 지지하라고 요청하는 자기 말을 거역하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부모에게 복종하겠다던 그의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지만, 이렇게 넌지시 비치는 말에 대해 그는 단지 어머니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기 주장을 철회하였다. 예수의 삼촌들 중에서 한 사람, 마리아의 오빠인 시몬은 이미 이 집단에 가입하였고, 나중에는 갈릴리 지역의 관리자가 되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예수와 그의 삼촌은 약간 소원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나사렛에서 다시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 일들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놓고 그 도시의 젊은이들 사이에 배가 갈리는 결과가 생겼던 것이다. 절반가량의 젊은이들은 민족주의자 조직에 가담하였고, 나머지 반은 좀 더 온건한 애국자 집단을 만들어 예수가 그들의 영도자 관계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예수에게 이러한 명예로운 직위가 주어졌을 때, 그가 가족 부양의 책임을 이유로 그 직위를 사양하자, 그들이 몹시 놀랐지만, 그들은 모두 그의 거절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방인들에게 돈을 대부하는 유대인 갑부 이삭이 예수가 목공일을 그만두고 나사렛에 있는 이 애국자들의 영도자 관계가 된다면 그의 가족을 자기가 부양하겠다고 나서게 되자 이 사태는 더욱 난처하게 되었다. 그때 겨우 17살이 된 예수는 자신의 일생 조기에 있어서 가장 미묘하고 어려웠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세금을 징수하려는 외국의 압제자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영적 영도자들이 애국적인 문제에 직접 관계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으며, 게다가 이 경우에는 로마에 대항하려는 선동의 유대 종교가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갑절이나 더 어려웠다. 예수의 입장은 그의 어머니와 삼촌 그리고 동생 야고보까지 모두가 그에게 민족주의자 운동에 참여하라고 종용하였기 때문에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대부분의 나사렛 유대인들이 등록하였고, 이 운동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예수가 그의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모두 같이 등록하려고 하였다. 나사렛에서 그에게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준 단 한 분은 전에 그를 가르쳤던 카잔이었으며, 나사렛의 시민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대중적인 호소에 대해 그의 대답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에게 조언해 주었다. 예수의 모든 젊은 일생에서 그가 대중적인 정책에 의식적으로 기대어 호소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때까지는 그는 사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솔직하게 진리의 진술에 의존하였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충만한 진리를 선언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사람보다 그 이상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리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가 더욱 성숙된 사람 신분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사명에 대한 관념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이들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교적 신의와 민족적 충성심은 직접적으로 도전받게 되었다. 그의 가족들은 소동에 말려들었고 그의 젊은 친구들은 분열되었으며 그 성읍의 전체 유대인 대열이 떠들썩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가 비난되도록 생각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종류의 소동은 커녕 어떤 종류의 문제도 그가 만들려 했던 그 모든 의도에서 얼마나 결백한지 모른다. 무슨 조치든지 취해져야만 하였다. 그는 자기 입장을 밝혀야만 하게 되었고, 그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용감하게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였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의무는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임을 주장하였고, 과부인 어머니와 8명의 동생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물질적인 생활 필수품들, 이상의 어떤 것들, 아버지의 보살핌과 다스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비참한 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떠맡게 된 그러한 의무를 양심상 도저히 저버릴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처음부터 변명하였던 그 이유를 고수하였다. 그는 그러한 의무로부터 자기를 기꺼이 해방시켜 주려는 어머니와 큰 동생에게 감사를 표명하였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신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을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 아무리 많은 돈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자기 가족을 떠날 수 없다고 반복하면서 돈은 사랑이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을 하였다. 이러한 말을 하는 도중에 예수는 여러 번 자신의 일생의 사명에 대해 암시하였지만 그것이 군사적 관념과 모순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계없이 가족에 대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끝마칠 때까지는 자기 일생에 있어서의 다른 모든 것들이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나사렛의 모든 주민들은 그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훌륭하게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이 문제는 모든 고상한 유대인들의 정서와 매우 잘 부합되는 주제였기 때문에 예수의 답변은 대부분의 청중들의 가슴을 움직였으며 그러한 마음을 품지 못한 일부분의 사람들도 계획에 없었던 야고보의 연설이 이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동요되었다. 바로 그날 카잔이 야고보에게 연설하도록 연습시켰는데 이것은 그들만의 비밀이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자신이 가족의 책임을 대신 질 수 있을 만큼만 성장해 있었다면 예수가 민족 해방 운동에 틀림없이 도움을 주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그들이 예수가 가족들과 함께 남아있도록 허락한다면 그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셉의 가족 중에서 단 하나의 영도자 대신에 다섯 명의 충성스러운 민족주의자들을 갖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형님,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자라나는 우리 다섯 형제들 중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매우 긴장되고 위험스러웠던 상황이 꽤 만족스러운 결과로 끝나게 하였다. 그 위기는 일시적으로 지나갔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이러한 선동은 계속되었다. 예수가 다시는 모든 사람들 전체의 호감을 사지 못하게 되었고 갈라진 정서는 끝내 극복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일어난 다른 발생 사건들과 합쳐져서 증강되어 예수가 훗날 가버나움으로 옮겨간 주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때부터 나사렛은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정서의 분리를 유지하였다. 그 해에 야고보가 학교를 졸업하였고 집에 있는 목공소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미 연장을 잘 다루는 기술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멍에와 쟁기를 만드는 일을 전담하였으며 반면에 예수는 집을 완결하는 일과 숙련자의 작업장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그 해에 예수의 마음이 조직화되는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을 점차 결합시키게 되었으며 아들이 증여된 이후의 모든 세계들 속에 존재하는 모든 보통 필사자들 마음 속에 거하고 있는 감시자와 똑같은 내주하는 감시자의 도움을 받았을 뿐 그 외에는 자신의 직접적인 결정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지성의 조직화를 모두 성취하였다.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밤에 그에게 한 번 나타났던 그의 형 임마누엘이 보낸 메신저의 방문 이외에는 아무런 초월적인 사건도 이 젊은이의 생애 속에 일어나지 않았다.